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시편 91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하나님이신 피난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죠. 물론 사람만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지각을 여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또 깊게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에베소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비로운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처럼 참 신비롭고 큰 선물,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내추럴맨, 그저 거듭나지 못하고 한번 못해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사람들은 소위 영어로 내추럴맨,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죄가 들어온 바람에 생명의 호흡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고 육신의 모습, 참 이 모습을 갖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참 깨끗한 아들, 딸들이 태어날지라도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이요. 다시 말해서 DNA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죄들은 모든 사람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들은 모든 사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된 것처럼 죄와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증거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나이다. 죄악 가운데 조성이 된 거죠. 에? 조성이 돼가지고 사지도 생기고 오장육부도 생기고 그 죄악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자신을 믿지 않는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은 몰랐어요. 죄가 있는지 몰랐죠.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그가 뭡니까? 그 바로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빛을 받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 하면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의사들은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사람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누가 살고 죽었는지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자살해가지고 완전히 그 식물인간처럼 됐죠. 병원에서 며칠 있어도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뇌가 죽었다. 식물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제가 그 남편에게 한 사흘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의사들에게 요청해서 사흘 동안 시간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죽었다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살을 했으니까 정신병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혼을 돌아오게 해달라.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혼이 떠날 때 육신이 죽은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혼이 떠날 때 육신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볼 육신이 죽음이 그렇단 말이죠. 사망을 선고하는 것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중단될 때 죽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그 혼을 좀 돌아오게 할 수 없냐 이런 기도를 하니까 결국 혼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가지고 뭐 오래 살았죠. 예. 참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그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날 in the day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아담도 같이 따라 먹을 수밖에 없었죠. 뭐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죽게 됐으니까 따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930세에 죽으니라. 죽었다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 5절에 나옵니다. 참 5라는 숫자가 참 상당히 신비로워요. 5라는 숫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도행전 5장 5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모든 죽음에 관련된 모든 영어 단어들이 다섯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라는 단어도 다섯 자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반드시 그날에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930년을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이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육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 때 그 콧구멍 속으로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호흡을 빼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육신도 점점 늙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이 있는데요. 바람이 빠지잖아요. 바람이 빠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먼지가 묻고 조금 해서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그게 구멍이 나가지고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죽을 때 죽어 있을 때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점점 늙어가지고 그래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제자에게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라.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죽은 사람을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속에도 그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었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는 진리가 들어있죠. 자, 이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요. 그러면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 통치자를 따라가는 게 어떤 삶일까? 골로새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게 하도록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니라. 결국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풍조와 학문과 철학은 그 아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뭐죠? 육신적인 거, 모든 철학과 과학과 모든 학문은 육신적인 거,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육신에 유익한 것들을 공부하는 또 정신적으로 유익한 것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이런 걸 따르지 않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죠. 왜?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신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세 가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죠. 이 세 분이 몸의 형태로 있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랬습니다.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신격의 세 분의 신격이 육신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온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고 있고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결국은 세상 통치자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들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걸 바로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몸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가지고 그 혼과 죄의 몸이 다 붙어있는 것을 분리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은 육신의 정욕을 안 따라가고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 죄와 하나로 연합해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스타일,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첫째는 자기 생존입니다. 자기가 생존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번식입니다. 아들, 딸 많이 낳는 거죠. 돈 열심히 봅니다. 자기 번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보존입니다. 그래야 자기 씨를 영원토록 보존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양자를 들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죠. 이게 자기 보존이에요. 전부 자기예요. 자기 생존, 자기 번식, 자기 보존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들 찾죠. 옛날,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 큰 사랑. 참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가. 이것을 신비,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신비들이 있죠.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 그렇죠. 이거 신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 뭐 1948년에 그 나라가 새로 세워진 것도 신비 아닙니까? 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길에 다니면서 또 식당에서 마주치는 유대인들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한 2주 동안을 그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정말 당신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물론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 증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많은 나라들이 뭐 몇 공화국, 뭐 한국말에도 그렇잖아요. 자꾸 변하죠. 예?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그러다가 뭐 고려 그러다가 조선 그러다가 대한민국 때서도 뭐 공화국이 자꾸 바뀌고 그랬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도 나라의 이름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다. 이게 축복이고 기적이다. 두 번째로 당신들이 쓰고 있는 화폐 단위가 쉐켈. 그 이제 한국말로 세겔 그러죠. 옛날 성전에 들어가면 한 세겔 세금을 내서 했습니다. 쉐켈이다. 쉐켈. 아, 제가 가가지고 그 세겔이라는 동전과 세겔이라는 지폐를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옛날부터 구약시대 계속 세겔이라는 거 썼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정말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땅에 제사장의 민족이 된다는 이 사실, 이 신비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그냥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말이죠. 이거 휴거의 신비라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몸의 신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에 대한 신비, 불법의 신비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하신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사랑은 신비들 중에 신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왕은 말이죠. 시편 8편에 아,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도대체 자기 꼴을 알잖아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꼴을 알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때 인자라는 건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자 써놓은 면에 S가 대문자로 되기 전에는 소문자는 그거는 역시 똑같은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에 그랬잖아요. 그때는 소문자였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 어떻게 찾아오셨나이다? 찾아오셨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창조주께서 우주 저 끝에 있는 태양보다도 300배나 작은 별인 지구에 있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 이사야는 그랬죠. 원형의 지구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 같도다 그랬어요. 메뚜기나 먼지나 뭐 하나님 볼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위성, 지구에 있는 태양보다도 300배나 작은 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워낙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40이 되기 전에 이 주님을 모셔 구세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모셔드렸을 때요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게 어떻게 해? 그게 됩니까?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다 있잖아요. 지금 대기권이 있잖아요. 이 지구만 있잖아요. 숨만 들이쉬면 다 들어와요. 누구나 공기가 다 들어와요. 요즘같이 뭐 공기가 안 좋을 땐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에? 자,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그분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마음을 닫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눈이 멀어 있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바울은 이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사랑, 뭐 부자간의 사랑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한 거죠. 또 위성간의 사랑도 자기 사랑하는 거고 친구간의 사랑도 자기 사랑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그러죠.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이 모이다가 돈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과의 사랑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나타내신 큰 사랑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몇 가지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요. 의로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불경건하고 아주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로마서 5장 6절에 있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이 지구까지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아니 찾을 사람이 없어 죄인 찾으러 옵니까? 누가 죄인을 찾으러 다닙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지고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회개만 하면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만 하면은 그저 즉시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허물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허물이 있는 자들에서 죽으셨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허물 그럴 때는요. 이게 트레스패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트레스패스입니다. 죄에 그럴 땐 sin이죠. 이 트레스패스 허물이란 거는 내가 알고도 막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알고도 자기 부하의 부인을 취하는 걸 알고도 취해서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것이 죄인 줄 알고서 죽였죠. 허물이야, 허물. 모세도 사람 죽이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히브리인 남자를 죽였죠. 도망갔죠. 또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 있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속 죽으니까 막내 아들은 안 주려고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 행세를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데 갔다 오는 걸 알고 길목에 지키다가 창녀처럼 이쁘게 하다가 결국 유다가 그 자기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통침했잖아요. 이게 배가 불러오니까 유다가 불러가지고 그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땐 불살라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시대.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그때 유다가 통침하고 돈이 없으니까 뭐 자기 그 가지고 있던 물건을 줬죠. 그걸 내밀면서 이거 아버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게 알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짓는 것들 또 연약해서 할 수 없이 짓는 것들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 inequity란 말이 있어요. inequity, 불의한 거. 이거는 허물과 죄를 다 통틀어서 inequity, trespass, sins, inequity.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인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죽으셨죠. 참 그러니 어떤 사람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했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통틀어서 말이죠.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기네스북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와 함께 살리셨다. 야,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죠. 어떻게 2000년에 주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거기서 살려서 나지도 않았는데요. 날라면 2000년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의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아담으로부터 나갔던 생명의 호흡이 다시 들어간 거죠. 성령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부활이 된 거죠. 영이 부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부활은 과거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과거지? 과거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성령은 영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나 지금 계시는 성령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건도 지금 우리에게 현재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영은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은 아직까지 부활을 못했죠. 아직 죄가 있는 몸입니다. 이거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또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냥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육체의 부활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참 오묘합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의 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뭐 사도신경에 뭐 다시 사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으면 휴거를 믿어야죠.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 봐야 돼요. 예? 남들이 휴거가 뭐 이상하다 보니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신이 읽고 듣고 묵상해서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럴 때 거기 끌려가면 안 됩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셔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도 안에 계시고 믿는 사람도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고 큰 동그라미 있으면은 조그만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속에 있고 또 큰 동그라미는 작은 동그라미 속에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때 아직 부활한 몸은 받지 못했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며 살면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몸까지도 영화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mercy,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일 먼저 오는 열매가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베낄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아우, 저 사람 어떡하지 저러다가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게 관심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같이 밥을 먹다가도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었어요. 어떤 미국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I saved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I saved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 받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면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러라고. 그럼 할렐루야하고 형제처럼 악수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입을 열어도 나쁜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도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고 입을 닫아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서 안 돼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울 게 따로 있지. 왜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문제는 뭐죠?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요즘에 그 간첩 신자들이 많아요. 간첩 신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든 은혜와 인자심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life.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전관사. 전화밖에 없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런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sheep.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I am the living bread.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보면 I am 이란 말 참 많이 나옵니다. I am life and resurrection.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life.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래. 아니, 나는 예수를 죽어도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맞아요. 안 믿어지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죄인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공기가 온 사방에 있지만은 내가 입을 벌려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기 전에는 10분만 있어도 죽죠. 마시면 형통한 거예요. 누구나 다 차별 없습니다. 요즘에 뭐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막 정치인들이 다 뭐 주장하는데 구애만 거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거는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데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 위대한 뭐 목사라 해도 똑같아요. 무식한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위 영어로 work라죠. work. 내가 어떤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 은혜입니다. 이거는 100% 은혜라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대속의 보혈. 100%입니다. 100%. 99.9% 아닙니다. 요즘에 다른 법이 나와가지고 뭐 행위를 또 선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뭐 사람이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행위로는 그건 못 받아요. 성경에 나와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했느냐? Good for you.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요 나한테 안 좋은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돼.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너에게 good for you야 영어로. 어? 그럼 뭘 자랑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행위에 대한 게 나오면 이거 봐라.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또 일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갖다 붙여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은혜 시대의 그 은혜 복음을 저기 율법 시대로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다 나눠가지고요. 공부하게 되면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거, 이거 보라고 행해야 되잖아. 이런 말씀을 갖다 들이대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보면은 이거 뭐 구원받았다고 뭐 할렐루야 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밉상이거든. 저 같으니 무언데 저렇게 기뻐해줘. 난 그런 기쁨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 살아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런 찬송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생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며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 grace. G-R-I-C-E죠. 다섯 글자죠. 죽음의 숫자죠. 그러나 grace 속에는 예수,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뒤집어서 이 말을 뒤집어서 행위로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을 어떤 행위 때문에 은혜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이 죄지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런 사람은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대원의 영은 뭡니까? 예수의 영은 대원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그랬죠. 예언의 영. 성령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난 구원받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도 그렇지. 어린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수준이 다를 뿐이지. 예? 구원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기프트, 선물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Free gift입니다. Free gift.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뭐라 했죠? 너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냐? Freely 먹을 수 있다. 값없다. 공짜다 이런 얘기예요. Freely. Free gift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Free gift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줍니까? 햄버거 하나 사려도 돈 내야 되는데 시험쳐는 겁니다. 이게 받은 사람만 알죠. 그 받은 사람은 그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다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제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냥 들어오시니까 거듭나더라고요. 뭐 너무나 간단하지 뭐 그래. 너무나 간단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 노아와 가족들이 막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값없이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돼요. 제 말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들어보세요. 이게 로마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공짜 선물이죠.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 죽였었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아담 한 사람이죠. 값없는 선물은 생명입니다.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군림했죠.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옛날 죄가 많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생명으로 군림,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는 사람이죠. 율법이 들어온 후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짓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요. 옛날 율법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지고 결국 그 간음을 하면요 죽었어요. 돌로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율법과 한 몸이 됐었어요.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율법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율법을 죽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죽였다가 살려야 돼요. 우리를 죽는 순간 율법으로도 자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으로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죽게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고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도말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율법에 의한 그 법칙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혜 시대에 복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만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죠. 자, 제가 옛날에 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게 다 죽어서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불공평하죠.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담의 모습을 오셔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온 세상 사람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살아나요. 이거 얼마나 공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자에 말이죠. 착한 선자가 있죠. 착하다는 선자. 아,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보니까 양이 있더라고, 양. 아, 양이 있어요, 양. 양 있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단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죠? 입구자가 있어요. 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 십자가 제단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이게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무교병과 그 다음에 포도즙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건 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값이 없다고 그래요. Not worthy라고 그래요. Not worthy manner. 값없이 참여하지 말아라. 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의롭다는 거 의자, 오를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양자 밑에 내 아자가 있는 거예요. 양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복음이 그 감춰졌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 사람들, 저기 옛날 96년도에 연태라는 곳이 있어요. 저 약간 북쪽인데요. 연태라는 곳에 가가지고, 신학교, 한족 신학교 한 50명에게 로마서를 제가 한자를 써가면서, 한 이틀 동안에, 꼬박 이틀 동안에 13장까지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배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음이 숨겨져 있는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뭐,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들은 거라고는 그 구전으로 전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배주자도 배 옆에다가 여덟 명이 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많이 있잖아요. 그 말끔 자도 나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볼씨 자가 있잖아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무 목 두 개에 볼씨 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귀한 그 자연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죠.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준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거죠. 로마서 14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뭐 은사를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하려는 많은 여인들이 나가서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그냥 쏘가서 말이죠. 무장이 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고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했어요.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탁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이상으로 에베소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으로도 6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있어요. 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선한 일이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심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모든 말씀들이 전부 선한 행위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선한 일이 뭔지 몰라요. 선한 일이 뭔지 몰라. 교회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타난 선한 일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많은 일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지만 이 성경은 라유관에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듣고 묵상하셨습니까? 한 권밖에 우리에게 단 한 권밖에 주신 성경 단 한 권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 일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게 뭡니까?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대, 은혜 시대에 주신 이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우리에게 다 조언으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성의 눈을 열어줄 때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여있는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정욕을 따라가게 살게 되는 거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구원을 받으셨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벌레 같은, 나 같은 미물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선한 것으로, 선한 의의 작품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만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겸손하게 기도하신다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은혜로 된 것인지, 나의 행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죽었으나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이러한 감사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